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함께 하시겠는데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3장 3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이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살펴보았고요. 그 문을 만든 사람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3장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구절은 무술람이 했던 일은 그가 살았던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하는 그 점이 좀 흥미롭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이웃에게 전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만은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가족이 인가기도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 관하여 저에게 나는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저가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족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할 일은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결단은 주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30절에서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봅니다. 3장 31절을 보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으로부터 성 모퉁이에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여기서 민갑이라고 하는 이 밑갑이라고 하는 것은 재검토 또는 등록이란 뜻이에요. 낯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면 이 문 앞에 서서 좀 검사를 받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재검토의 문제였습니다. 군대가 전투에서 돌아오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자기의 군사들을 다시 보았던 곳도 여기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들이 이 문을 통과할 때 다윗은 거기에 서서 자기 희생적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준 병사들에게 뭐 일일이 뭐 악수하고 뭐 허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았듯이 휴거의 때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쭉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은 신난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거 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 똑같이 악수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고마운 일이지만 거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신자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은 그러네요. 오직 신자들만 여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곳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시간에 6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데 뭐 이런저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의 삶 다시금 재정비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실까요?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증수하였느니라. 우리는 10개의 문을 지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양문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문이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양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양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문에 섰을 때 저는 이 양문에 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옷을 덧입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매기 목사님이 그 런던 집회에 가셨을 때 위대한 스코틀랜드 설교자 고 맥케이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맥케이 박사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맥케이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글쎄요,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를 타러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차를 타러 가려는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함께 걸으면서 이 젊은이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맥케이 박사는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젊은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설교가 맥케이 박사는 기차 타야 할 시간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젊은이에게 성경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펴고 함께 읽으십시다. 당신이 첫 번째 다를 읽을 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다라는 표현을 볼 때 똑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맥케이 박사가 그 젊은이에게 말을 한 것이죠. 젊은이는 맥케이 박사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맥케이 박사는 기차를 탔습니다. 젊은이는 성경을 들고 약간 어리둥절해서 그곳에 서 있었던 거죠. 그는 가로등 밑으로 가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폈습니다.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첫 번째 다라는 표현을 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젊은이는 바로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읽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반듯하게 서야겠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겠구나. 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구나. 그러면서 이 젊은이는 똑바로 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맥케이 박사는 일찍 도착하여서 이 플랫홈에서 그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맥케이 박사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으므로 그 성경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젊은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서 성경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젊은이, 내가 말한 대로 해보았습니까?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이사야에서 53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라는 표현에 고개를 숙였고 맨 끝에 있는 다라는 표현에 똑같이 이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젊은이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며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토록 양문, 곧 19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양문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 찬송 전에 3장을 마쳤거든요. 4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사용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벽 주변을 돌아보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정 부분씩 맡아서 성벽을 수리하고 동시에 모든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했던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4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겨우 절반 정도 건축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너무 이제 성전 건축이 늦어지니까 비웃었지요.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또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여기서 비웃었다고 하는 것은 건축이 중단되지 이제 않았잖아요.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원수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무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끈질기게 이 뭐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면서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조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사람으로서 풍자적인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머도 섞어 있었어요. 여우는 발이 매우 빠른 동물입니다. 여우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도비아의 말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 표현입니다. 건축자들의 일부는 금장색, 향품 장사, 그리고 여인들이었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하기 좋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용기를 꺾어놓는 그러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어 무기, 그의 재산은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기도이죠.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공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심판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신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처리하실 겁니다. 참 사실 조롱하고 막 이럴 때 막 같이 막 말하고 싶고 막 같이 사태질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불쑥불쑥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100번 100이면 다 쳐요. 이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그 뭐라 그래 간증 아닌 간증이거든요. 막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면요. 그분 앞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백이면 백 다 칩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가만히 있고 참으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책망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경계한다는 것은 뭐죠? 위협한다는 의미예요. 구원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검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잘못되고 부패된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상한 심령에게 길르앗의 기름을 바르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관심과 생활 속에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소위 성경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는 달콤한 말씀도 많지만 참 듣기 힘든 또 듣기 싫은 말씀도 왜 없어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듣기 싫은 부분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녘에 계시고 또 저 중국 조선족 우리 교포들, 참 이 믿음의 귀한 지체 여러분,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또한 하나님 자신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건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조롱과 반대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원수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성벽 그 건축이 중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화를 냅니다. 이제 8절로 9절을 봐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재산이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토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때 경건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궁금한 것은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한다 뭐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글쎄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방법으로 거부하려면 내 앞에서 솔직히 못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당신이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또는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어느 쪽이십니까? 아, 이렇게 그냥 다그쳤더니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단지 저에게 그저 얼버무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뒤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좀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경건한 어귀를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좋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가게 해 주실 줄로 뭐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도 그 길로 가십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물었을 때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오려고 작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자기를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외환이 아니에요. 내환, 안에서의 문제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기도하시는 분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